오늘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합니다. 복을 받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교인과 교인은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기도할 때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배가 끝날 쯤에 축도를 합니다. 그건 축도라는 건 축복의 기도입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복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를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한 가지 단어를 히브리어로 쓸 텐데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 씁니다. 바라크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번영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을 우린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 바라크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보물, 돈이 있습니다. 보물, 돈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널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좀과 동록이 드는 것처럼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20절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오늘 내가 쓸 것, 먹을 것 전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다 드린다고 생각하냐면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역과 구제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교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드리는 것이 하늘의 보물로 쌓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생깁니다. 성경적 오류가 생깁니다. 내가 오늘 교회 헌금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면 이 땅의 교회는 하늘이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하늘과 이 땅의 교회가 같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머리털 교회를 포함해서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오늘 헌금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단정적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다가 보물을 쌓아둘지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이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보물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니까?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구제의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제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것도 분명히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인데 구제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에 이 말을 뺐습니까? 왜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미 구제의 배낭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제의 배낭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 쓴 글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유대인의 구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게 구제의 배낭이라는 단어 썼다는 말씀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의 배낭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유대인 회당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구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구제하면 그것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하고 다른 겁니다. 그들은 구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고 구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마태복음 9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원하느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서 구제는 죄의 용서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의 용서 받았습니다. 유대인과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구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TV 뉴스에 보시면 참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걸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 미얀마에 로히야,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로히야조란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약 50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넘어왔습니다. 보면은 아이들이 지금 탈수가 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뼈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거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 곳도 갈 곳 없이 밖에 나가보면 홈리스 있고 수많은 우리들이 구제할 대상이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다는 겁니다.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자신도 보게 되고 또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비즈니스 시작하는 그 앞에 홈리스 한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그래도 생각한다고 생각한 게 그 사람에게 제가 내가 너에게 돈은 줄 수는 없고 햄버거는 사다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 저녁 때 되면 햄버거 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가 일하다가 이제 그 저녁 시간쯤 되면 햄버거를 사서 갖다 주는 겁니다. 제 생각에 돈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처음에 몇 차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떨 때는 술 마시고 오는 겁니다. 마약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달라는 겁니다. 그럼 밉습니다. 주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내가 꼭 이런 사람한테 햄버거 사줘야 되나. 그때로는 내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일하고 왔는데 떡 앞에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햄버거 사달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흐지부지 되고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돈을 주지 않고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했는가. 제 딴엔 그래도 생각한다고 하고 한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저 사람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돕지 않는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그 죄책감을 제가 없애보려고 햄버거 사다 준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 딴에는 구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 죄책감을 돈하고 맞바꾼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 죄책감을 돈하고 맞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주변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의식을 갖습니다.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잘 지내는데 저 사람 저렇게 어렵고 죽어가는 모습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제합니다. 구제하는데 그 구제가 뭐냐면 내 죄책감과 그 돈과 맞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의 면죄부로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는 온전한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를 오히려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구제의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제의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제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 구제의 배낭을 만들라고 하는구나. 유대인들은 구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죄 용서받는 길 중에 하나고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을 8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정교하게 세밀하게 나눠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제의 배낭입니다. 그러면 그 8개 중에 최고의 구제는 뭔가? 최고의 구제는 뭔가? 어떤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됩니다. 도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데 계약하며 주는 겁니다.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업을 시킨다면 그 사업이 성공할 만한 사업이면 돈을 줍니다. 성공하지 못할 사업이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각오로 돈을 주는 겁니다. 최고의 구제입니다. 또 한 가지 최고의 구제는 직장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함께 동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최고의 구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 구제, 두 번째 구제가 있는데 이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구제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아마 그 유대인 신자들이 그 방에 돈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제사장들이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구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은 누가 자신을 도와줬는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구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구제는 돈이나 식량이 필요한 사람에게 몰래 갖다 주는 겁니다. 몰래 갖다 주는 겁니다. 이 구제는 어떠한 구제냐면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가 자신을 도와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구제의 배낭입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제의 배낭이라는 것은 배낭 여러분 어떻게 맵니까? 뒤로 맵니다. 뒤로 매는데 그 가방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돈을 두고 먹을 것을 두고 필요한 물건을 둡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뒤에 와서 그걸 꺼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제입니다. 이 구제는 어떤 구제입니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가 자신의 도움을 받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구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구제가 있는데 이 구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구제는 뭐냐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서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존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움의 요청을 받고 도와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도와주지만 내 능력보다 약하게 도와주는 것이고, 최하위 구제는 뭐냐면 도와주는데 기쁨 없이 도와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왜 이렇게 구제를 정교하게 나눠놨냐면, 구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제를 받는 사람의 배려입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이게 구제라는 겁니다. 우린 구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을 도와주고 채워준 걸 구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구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인격을 살려주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구제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는 겁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구제를 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를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구제라는 겁니다. 그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제에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구제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추수를 하다가 한 단을 베지 못했다. 그 베지 못한 그 곡식단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리브 농사를 추수합니다. 포도 농사를 오늘 추수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나오다 보니까 아직 남아있어서 내일 가서 추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남겨두고 추수하지 않는 자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배려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것이 진정한 구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경적 구제는 하나입니다. 도와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모르게 은밀하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구제해야 됩니까? 누구를 구제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겁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구제의 배낭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제의 배낭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즉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속에 구제의 배낭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오늘 내 마음속에 구제의 배낭이 없다면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빛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게 구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제의 배낭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제의 배낭을 어떻게 만드는가. 잠언을 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 제가 이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남에게 구제하는 자, 은덕을 베푸는 자는 풍부해지고 남을 대접하여 자신도 대접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보라고 했냐면 이 말씀에 구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4절, 25절? 잘 보시면 두 번 나옵니다. 자, 잠언에서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두 번의 구제가 나오는데 이 구제는 베레카라는 단어입니다. 베레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라크에서 나왔습니다. 구제가 바라크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뭘로 말씀드렸죠?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지금 바라크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구제와 복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구제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자는 복을 받는데 그가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구제가 복입니다. 복이 구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러게 제가 잠언 말씀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11장 24절과 25절 의역합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면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가난해진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받을 일을 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뭘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구제의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구제하고 싶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돈 보내고 싶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어떤 사람 큰 부자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건 구제헌금입니다. 나팔과 같은 것에 집어넣는 겁니다. 구제헌금 한 겁니다. 그리고 과부가 동전 두 랩돈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잘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자는 자신의 쓸 것 중에 일부를 넣었다. 부자는 그렇게 넣었다.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모두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는가 합니다. 구제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가난해서 내가 오늘 없어서 구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뒤에 말씀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을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구제해야 되는가 합니다. 누구를 구제해야 되는가. 오늘도 수많은 구제할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구제할 사람이 있습니다. TV에 보면 뭐 뉴스에 보면 구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를 구제해야 됩니까? 예? 이웃, 또 다른 분. 다른 분. 이건 중요합니다. 과부? 고아? 가까운 사람부터? 자, 그럼 제가 구제의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건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 보고 남편 아내 보시고. 아,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아, 보세요. 아, 왜 안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 보세요. 구제의 대상을 8개로 나눠놨습니다. 8개 나눠놨는데 가장 중요한 구제의 대상이 과부 아닙니다. 가난한 자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멘? 왜 여기서 아멘 소리? 가장 중요한 구제의 대상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하셔야 그 다음 구제가 갑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구제할 대상은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해야 되죠. 전쟁터에 미망인 된 사람들 그 고아를 위해서 우리 구제해야 되죠. 저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제할 대상은 누구냐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구제의 대상입니다. 오늘 내 남편의 고민이 구제해야 될 아내의 책임입니다. 오늘 내 아내가 갖고 있는 억울함과 슬픔이 남편이 구제해야 될 책임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구제 대상은 누구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구제하라는 겁니다. 이게 탈무드의 구제입니다. 성경적 구제라는 겁니다. 오늘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노골적으로 싸운다면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도 복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구제의 대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불쌍히 여기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걸 성경적 구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제가 누군 줄 아십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의 구제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나 애들 만나서 물어보면 한 가지 앵거가 있습니다. 뭐 우리 그것도 다 겪은 겁니다. 우리들도 겪은 건데 성경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식 셋이 있는데 똑같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쟤를 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더 받은 자식도 그 사랑의 불공평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구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은 뭐냐면 똑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똑같은 사랑을 받았을 때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불공평한 사랑을 받았다면 많은 사랑을 받은 자녀로 갈지라도 화가 나는 겁니다. 절대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구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구제가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구제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돌보는 것 구제입니다. 네 번째 결혼한 자녀들입니다. 결혼한 자녀들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신의 형제자매입니다. 여섯 번째가 친척들입니다. 일곱 번째가 자신이 속한 곳의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구제 시스템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일곱 번째지만 그 가족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구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돕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는 오늘 내 중심으로 시작해서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이 진정한 구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성경적 구제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입니다. 복음의 전도 순서도 어떻게 나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입니다. 구제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구제를 하는데 내 주변부터 차곡차곡 신실하게 정직하게 해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 최대의 자선단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불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런 글을 봤습니다. 자신은 돈 버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돈을 많이 갖고 구제를 해보니까 세상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제를 잘하면 약이 됩니다. 구제도 잘못하면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칩니다. 독이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 홈레스들이 있습니다.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등합니다. 이걸 갖고 저 사람이 햄버거를 사 먹을지 마약을 사 먹을지 술을 사 먹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 머리뚤기는 왜 구제를 잘 안 합니까? 안 하는 것 같죠?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때가 되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때가 되면 한다는 대답이 저는 성경적 대답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머리뚤기회가 구제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강당꽃 허마하십니다. 이 돈은 전부 다 구제헌금으로 쓰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이 지역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구제했습니다. 타운에서 너무나 고맙다고 땡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제는 가급적이면 조용히 하자는 겁니다. 조용히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구제를 하지만 뭐 큰 재난 허리케인 당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구제를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구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12년 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내실을 다지고 이 내실이 어느 정도 다지고 났으니까 지금 교회가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준비하고 여력이 생기면 우리는 다른 외부 사역도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순서를 지켜가자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지켜가지 않으면 교회도 어려워지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구제를 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순서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지키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큰 재난이 났고 어려운 곳이 있다면 우리가 당장 해야 되죠. 먼 곳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은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 사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십니다. 세탁기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네일 살롱에서 일하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휴가를 받으십니다. 휴가를 받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휴가를 단기 선교 가십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그 선교의 열정 굉장히 저는 좋고 참 부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로 나가기 전에 구제를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아내부터 해야 됩니다. 내 자식들하고 며칠 여행을 갔다 오시고 부모님 모시고 하루라도 여행 갔다 오시고 그리고 단기 선교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애들의 불만이 뭐냐면 단기 선교는 가는데 우리를 데리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휴가 한 번 안 갔다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교회는 열심인데 왜 우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할 때에 오늘 이 방법에 따라서 지혜롭게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제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가족 휴가가 있습니다. 출장이 있습니다. 가정사가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바라크란 단어 설명드렸습니다. 바라크란 단어는 무릎 꿇어 엎드린다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제입니다. 어느 구제를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됩니까? 어느 구제를 먼저 하셔야 됩니까? 예? 이건 대답하셔야죠. 출장이 먼저입니까? 가정일이 먼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휴가가 먼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배입니까? 바라크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바라크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 배려하며 구제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